디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5. 정부와 좋은 관계를 지키도록 성도들을 명령함. 성경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
바울이 디도서를 쓰고 있었을 때 바울 안에는 어떤 기본적인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이 관념들이 이 책을 구성하는 요인이요 요소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 그는 교회 안에 있는 합당한 질서를 주의하며 지방교회의 행정을 위하여 장로 직분을 세우는 것과 여러 가지 주의를 끝내는 것과 사도들의 건강한 가르침을 붙잡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2장에서 먼저 가정생활에 관계된 질서 있는 인간생활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메시지에서 본 대로 그는 사회 또는 사회제도에 대하여 말하며 3장 1절부터 8절에서는 통치자들, 곧 정부에 대하여 말합니다. 질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네 가지 단위, 즉 교회, 가정, 사회제도, 정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합당하게 주의한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질서 바른 생활을 할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쓰고 있었을 때 그는 안에 이 네 가지에 관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가정, 사회, 정부만을 주의합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심지어 철학자들이나 사려 깊은 사람들조차도 인류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단위만을 주의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위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에서 교회를 가장 으뜸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경건의 큰 비밀이며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교회의 문제를 첫 번째로 다루었으며 우리도 그를 따라 이 책에서 언급한 네 가지 단위들 중에서 교회를 첫 번째 자리에 놓습니다. 교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위는 가정입니다. 어떤 대적자들은 우리가 가정을 주의하지 않는다는 악한 거짓말을 퍼뜨림으로 우리를 비방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음의 가정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합당한 가정생활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사회나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는 기본 요소인 가정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합당한 가정생활이 없이는 질서 바른 교회생활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합당한 교회생활이 없이는 정상적이고 합당한 가정생활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또한 가정을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사회를 관심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이웃을 존경하며 현존하는 사회제도를 주의합니다. 우리는 사회개혁자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제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명령.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도들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바울의 명령을 생각해 봅니다. 신약 안에 있는 건강한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정부를 존중해야 합니다.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온유함을 보이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며 사람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것은 평화로운 것이며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정부를 존중하라고 가르칠 수 있기 전에 자신이 어느 정도의 변화를 체험해야 했었습니다. 그가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애국적인 유대인이었으며 로마의 제국주의 멍에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성도들에게 그들 자신을 정사와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의 말에 따르면 정부의 공직자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임명된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시저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들조차 하나님에 의하여 임명된 통치자들, 즉 하나님의 대리권위임을 인식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타고난 사람에서 영적 인식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제도, 정부를 주의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특별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단위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공급을 말합니다. 우리는 1장에서 바울이 교회 생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공급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구성됩니다. 특별히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공급입니다. 전도의 말씀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또 다른 방면의 공급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공급이 있는 것처럼 또한 가정 생활을 위한 공급도 있습니다. 합당한 가정 생활을 위한 공급은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말, 믿음, 사랑, 인내 안에서 건강하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정 단위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말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2장 8절에 있는 말이라는 단어는 마치 저녁 식탁에서 대화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매일의 대화입니다. 만일 우리의 말이 건강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합당한 가정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2장 9절부터 15절까지에서 바울이 노예들에게 사회의 노예 제도에 잘 처신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사회 제도 안에서 생활하기 위한 공급은 무엇입니까? 이 공급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며 크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인 복된 소망을 기다림으로 금세에 진지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공급으로 인하여 우리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단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공급은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은 3장 4절부터 7절에서 이러한 공급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보다 앞서 그는 3절에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우리의 생명을 소비하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성에 있어서 다른 이들과 같이 타락한 상태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며 이로써 우리는 그들의 가련한 생활을 동정할 수 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색 정욕과 각색 욕망과 행락에 종노릇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놀라운 공급을 갖고 있습니다.
인자와 사랑과 긍휼.
4절은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셨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이들과 다르게 된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때문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계속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구원을 주었다고 말하고 3장 7절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5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의 은혜보다 더 멀리 미칩니다. 우리의 가련한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이에 넓은 간격이 생기게 했습니다. 이 간격에 다리를 놓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끈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3장 4절부터 5절까지에서 바울이 은혜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인자와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랑은 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아들을 통하여 표현될 때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은혜를 보지만 요한 1서에서 우리는 이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접촉합니다. 그러면 긍휼과 인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긍휼이 언제나 은혜보다 멀리 미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련한 상황에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심지어 우리의 가련한 상황 안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인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합당한 태도가 없이도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가치 있는 선물을 어떤 형제에게 줄 때 거칠고 무감각한 방법으로 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인자한 태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인자하신 태도입니다. 우리가 긍휼과 사랑과 인자를 가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은혜를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 긍휼, 인자를 보이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씻음과 새롭게 함.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또한 어떤 행동, 즉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헬라어로 5절에 있는 중생이라는 단어는 거듭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직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곳은 마태복음 19장 28절인데 천년왕국에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단어는 어떤 것의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우리의 거듭남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과정으로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계속됩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수리하고 다시 만들고 재조성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침례와 생각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모두 이 놀라운 과정에 관계된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우리의 옛사람의 옛 본성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버리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무언가 새로운 것, 곧 새 사람의 거룩한 본질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공급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옛 상태에서 온전한 새 상태로 옛 창조에서 새 창조의 상태 안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모두 새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가, 디모데 후서에서는 성경이,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성령이 강조되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서 나타나신 큰 비밀의 거룩한 실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며 우리가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도록 우리를 공급하고 장비하는 그분의 거룩한 본질을 포함하며 그것을 전달합니다. 성령은 신성한 인격으로서 우리로 거룩한 본성을 가진 새 창조가 되도록 거룩한 요소 안에서 우리를 씻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상속하는 그분의 후사들이 되게 합니다. 6절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풍성이 부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도달한 삼일 하나님이신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속자요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위에 풍성이 부어졌으며 우리의 영원한 분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풍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른 후사들.
7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과 의롭게 하심의 결과와 목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와 목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따른 하나님의 후사들로 만듭니다. 7절에 따르면 믿는 이들은 단지 아들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의 소유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후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단지 이 시대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 우리로 그분의 어떠하신 모든 풍성을 상속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오늘 우리의 누림이요 내일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따라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목표로서의 정점입니다.
디도에게 하는 명령.
8절에서 바울은 디도서의 이 부분을 결론지으며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밉분 말씀은 3절부터 7절까지에서 주어진 것이며 여러 것은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언급한 것들입니다. 굳세게라는 말은 끈기와 철저함으로 계속적으로 견고하게 적극적으로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제도와 정부에 관해서 바울은 빈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르침과 함께 그는 우리에게 공급의 근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진리의 온전한 지식과 소망이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게 하는 전도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건강한 말씀과 건강한 가르침과 건강한 말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 제도를 위하여 우리는 경건치 않음과 세상 정욕을 부인하며 금세에서 진지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3장 1절부터 8절에서 언급된 놀라운 공급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과 정부와의 관계를 위한 거룩한 공급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단위들과의 합당한 관계를 갖는 것은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철학적인 교훈이나 또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정부를 위한 하늘에 속하고 거룩한 영적인 공급을 갖는 것입니다.